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이곳 미국은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현재 성탄절 연휴로 많은 미국인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꼭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티켓 세상 보기 2015년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처음으로 면담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과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ISIL이 점령한 주요 도시 라마디의 탈환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이 4년 연속 증액된 가운데 처음으로 5조엔을 넘었습니다.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회의를 열고 고강도 도시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박선주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 보내드립니다. 모든 게 네가 나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과 늘 같은 그 아침 향기조차 너무나 눈부셔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뷰의 서울지구 김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처음으로 면담했습니다. 현재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호소하는 청원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임현수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이 영사 접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캐나다 외교관 2명과 통역이 평양에서 임 목사를 면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큰빛교회에서 열린 임목사 석방을 위한 비상연합기도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교회 노희송 목사는 기도회에서 임목사가 현재 영적으로 편안하고 건강도 양호하다며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교회 신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수아 라살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에 대한 첫 영사 접근이 이루어진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만 임 목사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된 데는 여전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임현수 목사 어떤 인물인가요?
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을 100차례 이상 드나들며 억류되기 직전까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 억류됐고 지난 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보금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은 북한 당국이 억류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신은 과거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은 뒤 2년 정도 복역하다가 석방됐습니다.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명은 각각 12년을, 그리고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는 과거 북미 지역에서 열린 북한 관련 집회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면서 주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온 임 목사인데 그런 활동을 해온 임 목사라면 석방을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큰빛교회는 지난 20일 열린 기도회를 계기로 방북을 추진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임 목사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천여 명이 넘는 교인들과 지역단체장 그리고 탈북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인 change.com에는 반사무총장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임 목사의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3만 5천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에 지난 21일 현재 2만 8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임 목사가 북한에서 한 일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고아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 것이라며 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당국자들을 비판한 것이 국가 전복 음모죄가 된다면 과연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한 범세계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은 임 목사에 대한 재판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체에 어떤 내용이 공개된 건가요?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 목사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가 선교 집회에서 한 강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네, 북한 검사가 공개한 임 목사의 강의는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 여기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 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임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억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강의 동영상에서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에 속하는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극악한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 이런 사람이 잡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지난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이 강의에서 내용 대부분을 북한 체제 비판보다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런 임 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캐나다 외교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의 한동대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영사 접근권이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안에서 비방하다 적발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발언을 했다면 현행범이 아니므로 더욱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교수는 또 임 목사에게 적용된 이른바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면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무기라든가 사람을 규합한다든지 그리고 조직 등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임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17일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체계가 국제기준과 큰 차이가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북한은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인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문제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그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가 지난 18일자 사설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매체는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오히려 일부 중국 국민은 유엔총회 표결에 대해 중국 정부와 다른 견해들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중국도 합류하기를 바란다는 여론도 있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북한 당국은 중국 정부가 국내 일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최고재판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펴온 한국계 캐나다인인 이면수 목사에 대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각계에서 일고 있는 석방운동과 함께 북한 사법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8일 북한 주요 기관 단체 임명록을 발간했습니다. 이 임명록은 지난 한 해 북한 지도부 인사들의 부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뜨는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권력 상층부로 부상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은 통상 군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 등이 맡아온 자리로 지난해 중반까지는 당시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이던 최령회와 현영철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령회와 현영철은 현재 숙청됐거나 혁명화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룡해는 황 총정치국장과는 반대로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 부위원장에서 동시에 이름이 삭제돼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서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 부장인데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띕니다. 김 당 비서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기 전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임명록에서 사라진 인물, 이 수뇌부에서 사라진 인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사라진 인물 가운데는 이미 말씀드린 최룡해와 현영철 이외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있습니다. 과거 김경희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 위원, 당 경공업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군 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이번 임명록에선 당 중앙위 위원과 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외의 모든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경희가 지난 2013년 9월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 씨가 속해 있던 일부 직책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임명된 그 인사들의 수가 다수여서 김경희는 이미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밖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 영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실세 중 한 명인 김영춘이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빠졌고 김창섭과 김영일, 김격식 등 3명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 밖에 새롭게 떠오른 인물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군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새로 등재됐습니다. 당에서는 맹경일과 강지영, 정송준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추가됐고 군에서는 김춘삼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과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용주 해군 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각에서는 최일용 경공업상과 강영철 수산상, 기광호 재정상, 장혁 철도상, 김광철 최신상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 단체, 임명록에 나타난 올해 북한 집권층의 부침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과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북한의 수산 정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북한 목선의 발견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8일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들어서만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표류 목선 38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이런 목선들에서 시신 27구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표류 선박들에서 발견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지와 한글이 적힌 물품들로 미뤄볼 때 북한 어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교도통신과 미국 AP통신도 일본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을 인용해 어선들에서 조선인민군 제325 등 북한식 글씨와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 어선들의 조난이 잦은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서 어획량 증산을 독려하면서 어민들과 군부대 소속 수산사업소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다가 해난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10년사에서 수산업 발전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10년사에서는 수산업을 3대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고 직접 생산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물고기 대풍을 마련해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 향기가 풍기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관리들의 독려에 따라 어민과 군인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리한 조업으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북한의 어획량은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산업 어획량은 84만 톤으로 4년 전에 63만 톤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330만 톤에 이르는 한국의 어획량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4년 만에 21만 톤이 늘어난 겁니다.
네, 성과가 있으니까 어획량 증대를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난 사고가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 당국이 이처럼 수산업 증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외화벌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산물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외화벌이의 타격이 커지자 수산업 생산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데다 북한의 장마당의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쌀이나 다른 육류는 일거에 생산이 안 되지만 수산물은 바다에 나가 잡아오면 바로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북한 당국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된 어선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면서 해난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게 북한 어업의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잦은 해난사고로 어민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북한 어부들의 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어업은 어선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 게다가 정비 불량에 기름까지 부족해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400척에서 500척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어선들은 길이 10m에서 12m, 무게는 2톤에서 7톤 규모로 소형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낡은 소형 목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어선들이 북한과 일본의 중간 수역 등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면서 해난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동해바다의 겨울은 특히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영향으로 바다 물결이 자주 높아지는데 작고 낡은 북한 어선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류마다 특정 시기를 놓치면 어획 목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업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일단 물고기 때가 나타나면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물고기를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그런 낭패가 없다는 어민들의 토론은 거꾸로 죽음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는 애타는 호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난 때문에 북한 당국의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당국이 정한 어획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북한 어민들과 군인들이 목숨을 건 조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보내드립니다.
주고 해맑은 사랑. 사랑이 너무 두려워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없어 무너지
Because how can we love God whom we don't see? St. John says,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whom you don't see if you do not love your neighbor whom you se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성녀로 불렸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최근 지난 1997년 타계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행한 두 가지 기적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 시한부 삶을 살던 환자들이 치유된 기적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유럽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의 가톨릭 수녀가 됐는데 인도로 건너가 콜카타의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소명을 받았고 거리로 나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40살이 된 1950년 인도에 귀화하고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가난한 사람과 병자, 고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처음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을 때는 대부분 힌두교도인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수녀복이 아닌 인도의 사리를 입고 종교와 상관없이 구호활동을 펴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에 주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테레사 수녀는 1979년 인류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 인도 정부도 그녀에게 가장 높은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수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97년 심장병으로 사망했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 자신을 치료할 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며 치료를 거부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후 교황청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 중에도 구호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인도 정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 120여 개국, 600여 개 선교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의 정신을 기억하며 빈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테레사 수녀의 19주기인 내년 9월 초 시성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가난한 자들의 성녀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사회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라크에서 ISIL이 점령한 도시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가 시작됐죠?
네, 이라크 정부군이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도심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마디는 이라크 북서부의 시리아와 접하고 있는 안바르주의 주도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네.
만약 이라크군이 라마디 탈환 작전에 성공을 한다면 이 ISIL 대응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요. 또 ISIL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교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라크군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ISIL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도 이번 주에 라마디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는데요. 이라크 관리들은 이번 주에 며칠 내에 라마디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지만
네.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이라크 정부 관리는 라마디를 탈환하고 이라크 북부의 더욱 중요한 도시죠.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까지 탈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이라크군은 현재 ISIL이 사령부로 삼고 있는 라마디 도심에 주 정부청사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이 진입로에 지뢰, 폭발물, 저격수를 배치해서 적군을 막고 있고요. 진전은 더디지만 미국도 결국은 라마디를 탈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이 이라크군의 지상군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왔는데 이 라마디를 탈환한다면 정말 중요한 성과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난 5월에 이라크군이 ISIL의 라마디를 빼앗겼는데요.
네.
당시 이라크군의 지상 전투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라크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ISIL의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손쉽게 퇴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 등이 지원한 무기들도 그대로 ISIL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당시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었고요. 또 라마디가 넘어가면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라크 정부는 자국 군대가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지상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대신에 미국과 연합군에는 공습과 무장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얼마 전부터 이제 시아파 민병대 등의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주변 지역을 차례로 탈환을 하면서 ISIL을 압박했고요. 드디어 라마디 도심까지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건데요. 사실 라마디 탈환 작전을 개시한 것이 지난 22일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이미 이 탈환 작전에 나설 거란 예측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크군이 이 라마디에서 도심에서 주민들에게 72시간 내에 도시에서 빠져나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전단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IL은 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이라크군의 공격 또 이 연합군의 공습에 주민들을 라마디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쓰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탈출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라마디를 반년 만에 탈환을 한다면 정말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라마디가 있는 안바르주는 이라크에서도 대표적인 수니파 지역인데요.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수니파 사담 후세인 정권이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네.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 안바르주는 수니파 지역으로 반정부, 현재 시아파 정부에 대한 이 반대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니파를 표방하고 있는 ISIL에 대한 지지도 높았고 상대적으로 ISIL이 손쉽게 이 안바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미국 관리들의 말인데요. ISIL의 점령이 길어지면서 주민들도 ISIL의 잔혹함을 깨닫고 강탈에 시달리다 못해서 고향을 떠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라크군이 ISIL을 점령한 도시 라마디의 탈환에 나섰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 규모가 공개됐네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내각 회의를 열어서 2016 회계연도의 방위 예산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인데요.
네.
미화라면 약 420억 달러고요. 일본 방위 예산이 4년 연속 증액된 거고 처음으로 5조 엔을 넘긴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방위 예산을 계속 늘리는 배경은 뭔가요?
일본 언론들은요. 이번 방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새 안보법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안보법은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집단 자위권의 용인 그리고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한국이나 중국 등은 우려도 나타낸 그런 내용이죠.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수 방어 개념, 이제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집단 자위권 주변에 이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공격으로 이제 간주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자위권을 용인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무기 체계들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일본 교도통신은 올해 국방 예산이 미군 지원과 해외 일본이 구출했을 방위 장비를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 간부는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력 강화를 증대시키는 일본의 자세가 이번 방위 예산에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국내 외교부 대변인이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히 홍 대변인은 그동안 뭐 중국에 계속된 입장이었지만
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 안보 정책 동향은 주변국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군비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방위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살펴주시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최신의 장비 도입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 14억 달러, 차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9억 달러, SH-60K 정찰헬기 도입에 8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최신의 무기들이죠.
네.
이 밖에 신형 공중급유기, 또 신형 조기경보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같은 이 항공기도 도입을 하고요.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의 경비부대 배치에 1억 6천만 달러를 책정해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방위 예산이 4년 연속 증액된 가운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회의를 열었네요.
네,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과 21일 베이징에서 중앙도시공작회의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서 당 총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중국 정부가 고강도의 도시 구조조정을 선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2020년까지 도시 내에 있는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중국 특색이 드러나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동안의 부동산 과열 속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른바 유령도시, 그러니까 개발만 됐지 실제 네. 주민들이 살진 않고 있는 그런 도시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중국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유령 도시가 많습니까?
네, 뭐 현재 중국 전역에 그런 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네. 지방 정부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신도시가 많고 이런 도시들은 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네. 실상을 보면 아파트들은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도시공작회의가 열린 건 37년 전이니까 개혁개방 당시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부도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속도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 특히 이제 중국의 특색이 반영된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 발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뭐 빈곤층을 많이 줄이고 특히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와 있는 이 도시공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정책의 초점도 빈부 격차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정부가 오는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즉 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린다는 중국의 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죠.
네,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회의를 열고 고강도 도시 구조 조정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이주기구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도착한 난민, 또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 이동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은 주로 중동에서 왔습니까?
네,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인데요.
네.
5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유럽에 온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5,504명인데요. 이 중에 절반이 이 5년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이 전쟁을 피해서 온 시리아 주민 출신들이었고 역시 네. 이 전쟁을 겪은 아프가니스탄이 20%, 이라크가 7%로 다음이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경로는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해상으로 그리스에 도착하는 것이었는데요. 81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유럽에 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인 것이죠.
네.
또 이어서 이 아프리카 등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와 남부로 간 경우가 15만 명이고요. 또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온 경우도 4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해상로를 이용을 네. 하고 있고 사실 터키에서 육로로 이 그리스와 불가리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경우는 3만 5천 명으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육로로 갔을 경우에는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죠. 한편 난민과 이주민들이 이렇게 대부분 지중해로 통해서 해상으로 유럽으로 오면서 대부분 이제 불법 업자들의 의해서 이제 오고 있고
네.
낡은 선박을 타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과 이주민이 3,7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1,000명 중에 4명 가까운 사람이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유럽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숨진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제이주기구는요.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요. 또 유럽 정부들이 난민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당부를 했는데 최근 사실 유럽에서는 이 올 초만 해도요. 난민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해야 된다. 난민을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 난민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숫자가 급증을 하고요.
네.
또 최근에 파리 연쇄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이 난민들에 섞여서 유럽으로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죠. 네.
안보 우려도 높아졌고 그래서 난민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런
네.
가운데 예, 국제이주기구에서는 난민 보호에 특히 유럽 정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유럽으로 간 난민과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수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oodbye My Love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Good night.